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회복하라 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다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또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아름다운 그 성전을 보시면서 아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멋있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여겼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삶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별로 이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이 있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전혀 이것이 자랑거리는 더더욱 아니고 예수님 마음에는 굉장히 큰 근심이 되고 아마 고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성전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죠.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낡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허물어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는 종교적인 형식만 있는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허물어 버리시는 이런 종교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허무시는 성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한다고 할 때 본질적으로 보면 무엇을 예배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교회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지은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허무시는 성전, 이들의 모습은 먼저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세상의 것, 물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둔 이 무교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죠. 이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가셔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가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다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정한 성전세가 반세겔인데요. 그 당시에 쓰고 있는 통용되는 로마 화폐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화폐에는 로마의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 돈으로는 성전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려고 하니까 이 로마 화폐를 유대인들만이 쓰는 돈으로 다시 돈을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환전하는 과정에서 성전세 반세겔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싼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죠.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는 건강하고 좋고 깨끗한 제일 좋은 것을 정성 들여서 제일 좋은 그 재물 가축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오다 보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오는 길에 뭐 이렇게 살이 빠지기도 하고 병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밖에서 데리고 오면 밖에서 가지고 온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이어도 이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한 대로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드려야만 받아준다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 여기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제사에 쓸 그 재물, 이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될 그 성전이 오히려 그런 다른 일에, 세상 일에, 물질과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라고 한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 한마디로 말한다면 만문의 세력,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분깃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비싼 성전세를 물게 하고 성전에서 파는 그 재물을 통해서 많은 세상적인 유익, 재물을 쌓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섬겨야 되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오직 한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다 대부분은 아마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사실은 많은 부분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외에 더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욕심이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을 탐내는 마음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자기 영혼에 고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또한 5장 17절 말씀에도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안전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만큼의 힘과 능력과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죠. 남들이 볼 때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만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요? 그것보다 더 강한 세상의 세력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만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서 결국은 육체의 소욕대로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결국은 육체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이 육체의 세력이 하나님 위해 살지 못하도록 양분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이 화려한 성전처럼 믿음이 있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근데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또 다른 우상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앙을 하고 지식은 있는데 그만큼 생명력과 능력이 없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생명력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세력,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건강을 운동도 하고 좋은 것을 먹는데 그런데 건강하지 못합니다. 뭔가 그 안에 건강을 방해하는 뭔가 질병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우연히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세력, 육체의 세력을 다스려서 반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세력을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에서 반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큰 재벌이라고 해서 아 이제 내가 돈이 필요 없구나 이제 돈을 안 벌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벌기 원하고 더 성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다스리는 방법은 반대죠. 더 가지고 싶은 세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행하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심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세력이 있으면 더 움켜쥐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쓰지를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 아까워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많이 헌신하는 사람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아니죠.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성경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눠주고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섬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받고 받은 것을 가지고 드리고 심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더 은혜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안전한 것이죠. 또 그리고 예수님이 허무시는 이 성전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종교의 형식만 남았다는 것이죠. 성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오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없이 그냥 돌아간다면 정말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을 맡고 있는 나의 인생의 문제가 뭔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 내 생각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나의 가족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내 인생의 실타래처럼이 꼬여있는 문제가 뭔지가 깨달아집니다. 꼭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의 행위를 하고 섬기긴 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은 다 있는데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멋있는 신앙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남들은 나의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남들은 나의 인생이 화려하고 멋있다고 부러워하는데 내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다른 것에 빠져있는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고통이 있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울 것이 없는데 신앙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는데 내 영혼 깊은 것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깊은 잠을 자기를 원해도 많은 시간 잠을 자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나 모임은 아무리 옳고 바르고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당시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400년 동안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가 없이도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어떻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들이 더 거룩한 모양과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거룩하게 말씀을 지킵니다. 성경이 정한 것보다 더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더 거룩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생명이 없고 임재가 없는 것이죠. 종교적인 거룩의 모양과 경건과 교리와 신학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없는 것이죠. 변화가 없고 회개 역사도 없고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하는 예수님보다 더 옳은 종교적인 그 의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옳아 보이고 화려하고 멋있고 좋아 보이는 어떤 신앙, 꼭 눈에 보이는 뭔가 이런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 같은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력과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장로교, 정말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생명력이 없을 때 내 안에 변화가 없고 죄가 끊어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그런 신앙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이 볼 때는 다 인정받을 만한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기쁨,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깨뜨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형식과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나머지 것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그 위에 뭔가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다면, 뭔가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면 언젠가 그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되 육신이 편하고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사람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였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시 고백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집에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주님의 궁정,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 주님 저는 그 하루가 더 낫습니다. 악인과 함께 세상에서 모든 세상을 누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차라리 문지기로 구하는 것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또한 그가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뒤에 지옥 같은 인생을 그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런 인생을 1년 이상 살다가 다윗이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기의 왕위를 잃어버리고 부귀영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건 나의 왕위를 잃어버려도 됩니다. 주님 제가 광야의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는데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저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안에 거하기를 다윗은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어도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도 자신들이 알고 있지만 전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 내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될 텐데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없이도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이죠.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잘하는 기준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하고 바른 인생을 살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남들이 너의 신앙, 너의 인생을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을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너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너의 신앙이 지금 바른 신앙이다. 너의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이도 다른 것으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가 주는, 교리가 주는, 신앙이 주는 면죄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이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나의 인생에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 자라면서 한 번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회개한 경험이 없으면서도 내 신앙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교리와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예수님이 허무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것을 미워하고 허물고 싫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허무시는 이 성전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데서 나옵니다. 남들이 볼 때 바르고 착하고 좋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삼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삼았습니다. 종교인들이 많은 일을 하는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데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나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됩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깨뜨리고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이런 종교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눌려서 질식합니다. 힘과 생명력이 없는 거기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무거운 이 종교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덧입고 하나님을 만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나와 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가 일어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종교적인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뉘우치고 그냥 윤리도덕적인 차원이죠. 근데 정말 빛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빛 가운데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죠.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지 않았는데 나는 죄인으로 쏘리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의인이 됩니다. 이것이 종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얻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살아갑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제가 충격받은 게 이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바르게 해와서 제 스스로 바른 신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제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하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으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것을 저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나의 영광으로 삼고 있는 건 하나님의 저를 마치 들어가지고 땅에다 그냥 내리꽂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바로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곳에서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바로 그냥 종교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서 나올 때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지은 그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회복하시는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새롭게 성전을 지으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그 피로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날을 기념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에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히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해결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바로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이 모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나의 이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저주와 결박과 죽음의 세력,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내 노력도 아니고 나의 착함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심으로 내 안에 이러한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죄를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세상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도 이것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다른 어떤 큰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가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의 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성전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될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그 제자들에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먼저 정결케 될 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말 찾으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천국을 침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오는 그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가 영으로는 영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아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죄를 짓고 나서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은 침례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에 만족하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께 그렇게 생명을 들여서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다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종교에 만족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것이 그냥 관념적이고 윤리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의 옛자아 육체의 욕심, 나의 자존심을 이제는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나의 삶 전체를 이제는 과거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주님이 나의 삶에서 왕이 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드리는 곳입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내 자,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가운데 나의 자, 나의 욕심, 내 안에 강한 것들이 주님 앞에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안에 세상적인 자아와 욕심을 주님 앞에 제물로 내어드리는 죽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부활의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죽어지는 이러한 죽음이 역사할 때 또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도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나의 자존심을 가지고 예배에 와서 그대로 있다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배에 왔다가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내 안에 죽음이 역사하고 나의 자아,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세력이 죽어짐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죽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것이 귀하게 보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을 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강건케 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전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게 됩니다. 종교인들의 눈에는 이 화려한 성전이 아름답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것을 허물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 겉으로 볼 때는 더 초라해질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보석과 상급이 쌓여가고 주님이 볼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부끄럽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님 나라 위에 사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으로 잘 돼야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주변에 그런 믿음을 하는 분이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사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한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허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할 수 없는 은혜를 빼앗아가는 세상 세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이것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나의 종교적인 의와 교만과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이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